고린도후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단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현실을 주의 말씀 안에서 보게 하시옵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시간 새롭게 세워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일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은 이제 멈춰진 적이 없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현실이고 또 사실인 것이죠. 자, 이런 게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믿음으로 들어간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아마 대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음 안에 난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기독교인 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기 때문에 난 그런 믿음이 들어있어 이렇게 자기를 이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의 문턱을 넘지를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 문턱이 높다는 것은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그 문턱을 넘어서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 문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넘을 수 없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문턱이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문턱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의 소원과 만족을 채워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그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습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 소원, 내 만족을 채워주는 것으로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 일하심은 오직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는느니라. 자, 여기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구원받은 자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신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자로 불려지는 그들이 하나님 위에서 창조가 되었는데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광도 아니고 내 어떤 내 가치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도구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게 지음받은 신자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이고.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을 내 소원과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자꾸 알려고 하고, 또 그랬으면 알고 있고, 또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자꾸 나를 위한 것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문턱을 넘지를 못한 우리의 중대한 착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이 납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위대 문턱을 넘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이제 한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제 자기 만족이라는 걸 포기할 줄을 모르는 그런 족수들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내 만족을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우리가 믿음만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믿음의 문턱을 넘지를 못하고 믿음 밖에서 믿는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의 어떤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 행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뭐 한국교회 신앙이 다 뜨겁다, 열정적이다, 뭐 열심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것도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거나 또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느냐,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또 생각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오히려 어떤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 혼란, 갈등 늘 이게 자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건 이렇게 보면 사실 혼란스러울 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뭐 코로나 그 사태도 그냥 우연히 발생한 어떤 그런 사건, 사태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뭐 어떤 바이러스를 모두가 다 물러가게 하시는 것, 이러한 것을 하는 일하신 것, 이렇게 믿는 것이라면은 사실 혼란스러울 것도 없는 것이죠. 우연히 발생한 환란,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고통에서 건져내신다, 이게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만 믿는다면 헷갈릴 것도 없는 것이고 갈등할 이유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겪게 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틀 안에 놓고 생각 시작하게 되면 우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두고 이걸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사태와 똑같이.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 사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안에 놓고 말한다는 게 사실 곤란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걸 또 하나님 일하신 거 떼어놔가지고 하나님 일하신 거 무관한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말하기도 곤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신 것이다 하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 하나님이냐, 이런 핀잔 받을 것이 뻔한 것이고, 하나님 일하시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이것과 또 부딪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뭐 무조건 도와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그 어려움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달라는 이런 어떤 기도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일도 하나님 일하심 안에 있는 것이라면은 그럼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도구 삼아서 우리는 그걸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와달라 이것이 아니고 어려움까지 도구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내게 일하시는 것이 뭡니까? 또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우리가 물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적겨버리고 하나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냥 내 인생만 편하게 잘 살면 된다. 이런 것밖에 안 되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이 끝나면은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어려움이 없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일하심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진다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는 하나님 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지금의 처지가 나아지는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 일하심에 좀 초점을 두고 마음을 두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풀이하게 되면은 사도는 죽었고 고린도 교회는 살았다 이 뜻이 된단 말이죠. 사망이 역사한다는 건 죽었다는 것이고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은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기준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두고 생각한다면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았다고 해야 맞겠습니까? 바꿔줘야 돼요. 당연히 바울에게 생명이 역사하고 문제도 많고 바울의 사도를 비난했던 고린도 교회의 사망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해야 우리에게 맞는 거 우리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은 바울이 뭔가 지금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바울이 자기를 비난한 교회를 향해서 난 죽더라 너희는 살아라 너희는 구원받아라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좋은 인품 사도로서의 그런 사랑을 보여주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바울이 앞에서 자기가 고난당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사방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리 뛰름을 당했던 고난의 세월 그걸 앞에서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도로서 자기가 고난당한 것을 당당하게 내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된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뭔가 좀 잘못되고 고난받고 어려운 것은 감추고 싶어합니다. 어떤 자존심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 글을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는가 하면은 바울의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트집 잡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고난받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기보다도 또 다른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까지 된 사람 위에 그런 고난을 받아 이런 트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문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자기가 겪은 고난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행동을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바울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있는 사도 바울이라면 자기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울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고 판단인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도 바울에 대해서 비록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지만은 성경만 가지고 아는 그런 바울이지만 바울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 그래 고난도 믿음이 있으니까 당당히 얘기할 그런 사람 우리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은 우리가 우리 기준 우리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는 것이나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 기준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고 트집 짜는 것이나 사실 다르지 않은 인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펜 든다고 해가 우리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있으니까 바울의 펜을 드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펜을 드는 우리나 바울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나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간됨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시각 가지고 접근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넌 아니고 난 맞아 이런 생각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바울이 자기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는 바울의 믿음 이렇게 쉽게 생각 넘어가는데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자기 고난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는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면 난 신자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고 나를 신자 되게 한 것이 뭔가? 그게 어떤 세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놓치지 않고. 고린도전서 5장 15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걸 보면 바울은 자신을 사도 될 수 없는 자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될 수 없는 자가 사도 된 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사도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좋은 걸 베푸셨다. 늘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나에게 좋고 나쁜 것 이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형편이 어떤가 이것과 무관하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세상에 볼 때 좋게 되든 나쁘게 되든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것이라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져야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성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성도라 부름 받았다는 그 사실 우리 믿음 자리에 한다면은 내가 나된 것은 우리가 성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내가 성도라 칭함받은 그런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확실하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의해서 성도될 수 없는 내가 성도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 일하심.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환경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본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에서도 바울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가 더 귀한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고난에서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는 자기 체면이나 자기 자존심 이런 것은 생각할 가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바울의 심정이 12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한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같이 활동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포함해서 하는 말인데 넓게 생각하면은 이제 바울처럼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자, 복음을 전 사도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바울에게 사망 역사한다면 바울은 죽은 자란 뜻입니다. 사망이라니까 죽은 자겠죠. 그리고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은 살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망과 생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을 죽은 자와 산 자로 생각했을 때에 과연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 문제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자, 사망 역사하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로 봤을 때에 세상에 가치 격이고 있는 육신의 조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가령 바울의 말이 어눌하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럼 죽은 자에게 말이 어눌하다, 말을 못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를 향해서 당신은 말이 어눌해, 따지는 바보 같은 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망은 우리의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따지는 어떤 사도의 조건이나 자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망 역사한 죽은 자인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은 너희의 역사한다 이렇게 말한 뜻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망 역사한다는 것은 바울에게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 말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역사합니다. 사망에 속한 자 알고 있죠. 그런 인간에게 생명이 역사함으로써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존귀한 거, 귀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산 자 되어서 생명이죠. 생명이 역사한 자에게 가장 귀한 거, 존귀한 거 생명이에요. 사망에 속한 자에게 생명이 담긴 거죠.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생명이 역사한 자에게도 역시 세상 조건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게 돼요. 생명만 소중한 보배로 자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역사하든 생명이 역사하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 이렇게 나와지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사망이 역사하고 너에게 생명이 역사한데 왜 자꾸 육신의 조건을 가지고 날 따지고 듣느냐? 왜 자꾸 그걸 바라보고 있느냐? 너에게 존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야, 보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자리한다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가 감사가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 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자,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을 바울이 인용해서 말한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시편 116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 116편을 보십시다.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자,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단지 이 한 구절만 딱 빼내가지고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편의 이 한 구절에 담긴 그 의미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를. 그 글자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6편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이 인용한 의미를 알겠죠. 그 116편 1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3절을 보면 이 시편 저자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죠. 이것만 보면 마치 고난 받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이런 10절의 얘기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실 거 내가 믿었다. 이러한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의미로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116편 15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 백성 신자죠. 신자의 죽음이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신자가 믿음으로 죽었으면 귀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자의 죽음은요. 신자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신자의 죽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겁니다. 뭐 신자가 뭐 자기 믿음으로 순교를 해서 귀중하다 이런 건 전혀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 일하심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귀중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신자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포함되어 있다면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시편 저자의 믿음이라면 환난과 슬픔이라는 고난의 환경에서도 믿음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과 슬픔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환난과 슬픔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렇게 보는 게 이 시편자의 믿음이라면은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이 고통의 날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를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환난과 슬픔 만났을 때에도 변함이 없는 것은 환난과 슬픔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난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환난과 슬픔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하심에 나를 맡깁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 이 시편 저자의 기도예요. 건진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116편 7절에 오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이게 시편 저자의 믿음인 겁니다. 환난과 슬픔이라는 고난의 저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서 여호와가 너를 후대하신다. 후하게 대접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어. 이런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내 영혼을 평안함 있게 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12절에서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서 고통에서 건져준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도 하나님 일에 포함되어 있던 자체가 은혜가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이란 당연히 영혼은 평안하죠. 어떤 환경에서라도 영혼은 조용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고 바울도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 14절을 보십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주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유다. 이게 바울의 말이란 말입니다. 자,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산 자를 살린 거 없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 넘기신다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 넘기신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죽음에 넘겨야 돼요. 우리를 죽음에. 때문에 하나님 우리 환경을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죽은 자임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런 환경을 집어넣으신다. 그리 생각하면 된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진 것을 좋은 환경이라 해도 한다 할지라도 그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늘 드러나고 있는 것은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한 좋은 환경에서도 드러난 건 죄의 모습이다. 역시 나쁜 환경이 드러난 것은 죄의 모습이다. 결국 우리를 죽음에 넘기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단 말입니다. 다 같은 겁니다.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기준에 뭐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해서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좋지 않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징계받았다, 벌받았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은 외적인 눈에 보인 조건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습성이다 보니까 바울의 외적인 모습, 외적인 조건으로 사도대응을 판단하고 의심하고 그런 모습들이 늘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깊이 절감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더 알게 되어지면서 더 선명해지는 것은 그 죽은 자를 죄 가운데 있는 사망 익사한 그런 나 같은 자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려내시는 살리시는 것이야말로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신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게 정말 후대하시는 것이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집어넣으시고 고통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를 후대하신다. 이런 고백을 충분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성취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신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신자의 할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이었죠. 그러면은 예수님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돼요. 주 안에서 일하라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다만 신자의 일을 우리 멋대로 상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처럼 신자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일이에요.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감사함이죠.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것. 이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로 일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게 우리 일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형편, 환경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겠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일, 감사의 형편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나를 죽음에 넘기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우리에게 예가 돼요. 예. 예가 되는 것이고 그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시편 저자의 믿음이고 바울의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이라면은 세상을 보는 것이나 또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이 시편 저자와 같아야 되고 바울과 같아져야 되죠. 그렇게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처지,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불만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의 사태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어떤 코로나 이런 사태에만 집중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걸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그 병을 다 물리쳐 주시는 그 기도가 최선이 되어버리죠. 그런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넘치게 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교만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에 드러난 게 뭐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한국의 그런 모든 교회가 예배당에서 지금 모일 수 없게 된 거. 이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예배당서 예배 드리고 신자가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대화를 나누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우린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지만 아마 대수롭지 않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몇십만이 모이는 그런 교회까지도 예배당 문을 닫는 거. 이걸 보시라는 얘기죠. 닫기 싫어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 결국에 우리가 모였던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는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배당 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착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란 얘기죠. 그렇게 보면은 코로나라고 하는 건 정말 어쩌면 기회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 기회인 것이고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더 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당 다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는 목사 중에는요. 예배당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은 그게 걱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걱정인가 하면은,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맞들여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 봐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진짜 인간의 걱정이죠. 믿음도 인간의 몫이고, 믿음 생활도 인간의 몫이다.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지금 우리 은석교회도 뭐 거의 지금 다 온라인 뭐 몇 명 온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인데 편하다는 이런 생각보다는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들이 하나님 은혜였는 얘기를 몰랐다는 거. 우리가 모였던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들, 이게 우리 교만이었구나. 이걸 모이지 못하면서 깊이 생각한 기회가 되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그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이 그리워지는 것이고, 다음에 예배당 예배 드릴 때에는 모든 게 하나님 일입니다. 그리고 고백되고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뭐 세월 지나면 잊어버리고 희미해지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로 인해서 감사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우리에게 펼쳐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러면은 신자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광됨은 죽은 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자체가 영광이에요. 쓸모없는 죽은 자인 우리가 하나님 도구로 사용된다. 죽은 자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피로 그 죽은 자인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영광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진다. 그게 우리의 영광됨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의 영광을 외면하고 자꾸 이 세상 것으로 영광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린 그 일하심에 포함되어 있다. 그게 믿음의 성공이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영혼은 평안합니다. 어떠한 사태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고 시편 저자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국권 세워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된 도구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뭐 지나가면 되겠지 이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것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지는 것이고 그 모든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산 자로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그 감사 평강이 되는 것이고 이런 감사 평강으로 하루하루를 지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놓고 보면 미처 몰랐던 우리의 교만들 우리 어리석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게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심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사태의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일 속에 들어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영혼의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